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얘기도 좀 나누시고요. 평안하셨는지 물어보시고 특별히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수은자매 어머니 우리 김옥주 권사님 그 남아공에서 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갔을 때에 김옥주 권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저희들이 대접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두 선교팀 다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오늘 또 함께 예배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또 김옥주 권사님 또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오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그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1장 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 같이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공동체로 말씀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참 복음의 내용, 뭡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2주 동안에 한 수배 같은 제목 첫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혹시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아, 현우 형제는 안 되겠다. 현우 형제 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6가지 다 기억하는 분이 안에서 제가 10권 쏘겠습니다. 승호 띄우지 말고. 자, 제가 첫 주, 첫 교회 특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6가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10권 제가 쏘겠습니다. 한번 안 보고 6가지. 오늘 현우 형제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뭐 6사람을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띄우면 안 됩니다. 아, 1, 2, 3, 4, 5, 이야, 얘 참. 없습니까? 10권 없습니까?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하실 분. 엄청난 침묵이 흐르네요. 야, 여러분 6가지인 걸 알고 계시죠? 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라도 나오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아, 참. 자,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 승호 형제가 하나씩 띄우면 되겠네. 자, 뭡니까? 실쯤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이걸 싹 없애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다섯 번째는 필요에 따라 필요를 나누는 교회. 여섯 번째는 예배가 삶으로 확대되는 교회. 승우 형제 다 없애주십시오. 똑같습니다. 10권 쏘겠습니다. 6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6가지 틀려도 되니까 한번. 다른 교회가 나왔습니까? 자, 우리 승호 형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6가지 다. 여러분, 첫 교회는 이 6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좀 달랐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뭐였냐면은 첫 교회가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6가지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나왔냐면은 이러한 교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은 그리고 우리 한수배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첫 교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뒤에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오늘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리고 어떤 가르침의 내용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지를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선포하고 또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이 복된 소식, 복된 이 소식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청소년부에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맞춤의 시권 쏘겠습니다. 청소년부 여기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청소년부 해당되는 분들 긴장하시고, 자, 힌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아, 그래요? 엄마가 이해시키라고. 그렇게 다른 그런 의사가 없는데 엄마가 이해시키라고. 힌트. 마태복음 4장 17절. 이 승호 형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아, 그래도 맞춘 것으로 간주하고 목사님 시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피로서 전파에 이르시되 뭐냐?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선포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의 내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첫 선포가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에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선포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기대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복받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뭐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내가 교회 가서 복받고 잘 살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그분을 믿으면, 그분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요. 아유, 깜짝 놀랐네. 아유, 너희들이 그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오늘의 뜻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책망과 나무람의 뜻이 담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일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떠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충성을 바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떠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너희들은 군대를 이탈한 병사와 같다. 너희들은 믿음에서 탈영했고 그 믿음에서 탈영해서 배교하는 종교적 변절자, 영적 이탈자다. 바울은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에 탈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어떤 전제를 하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늘 여기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참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다른 복음은 뭡니까?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촉발되었냐면은 유대주의 선동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촉발되었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전제가 있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이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그렇게 전했던 그 유대 선동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참 복음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은 무엇에 얘기했냐면 복음에 율법 준수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요, 무엇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냐면은 마지막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의 완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따라야 한다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내가 어떤 행위를 더해야 내가 완성된 구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유대 선동주의자들은 들어와서 아니 믿음의 조상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더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멸망으로 벼랑으로 미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그 공의회에서 갑론을박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조상과 유대인들이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복음의 내용입니다. 거짓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였죠. 뭡니까? 할례를 더해야 된다. 그게 또 율법을 더해야 된다. 제가 설교 초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 게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는 할례든 율법이든 어떠한 조건도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재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아무 조건이 없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승호 형제가 한번 들려주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입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같이 불러볼까요?
거듭남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습니까?
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도 있습니까? 아니 아직 이 간주입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멈춰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셨죠?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돈으로 가는 것처럼 힘으로 가는 것처럼 벼슬로 가는 것처럼 지식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외모가 되어야 가는 것처럼 마음의 도덕적 어떤 준비가 되어야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토록 단호하게 그건 다른 복음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계시를 통해서 직접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 구원의 증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과 계시를 받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그 확신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연갑자란 말은 동년배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와 율법 그리고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전승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는데요, 그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안에서 제일 탁월하고 위대한 두 선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공부를 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 계시를 내가 하나님께부터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나를 보면은 이것은 참된 복음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참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참복음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까 거짓복음 말고 참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참복음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참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참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참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에게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참된 복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딱 복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데 이게 첫 번째인데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를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또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회심하기 전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는 안개 예수가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언대로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과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분이다, 그냥 그분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복음을 믿는 자, 거짓복음 말고 참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신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참복음이 들어가는 두 번 더 들어가면 참복음은요, 우리 삶을 재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팍 뜨입니다. 눈이 열리는데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신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구원이 지금 다메섹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다메섹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것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은혜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다메섹에서 그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이렇게 다른 서신서를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뭐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그때 즉흥적으로 나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혹은 모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셨다가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구원 사건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오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만세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가 있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는 것만큼 참된 겸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라는 인식이 바뀌고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고 삶의 해석이 달라지니까 삶의 자세에 대한 변화도 일어났는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요, 뭘 깨달았냐면은 구원받은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이 구원이 자기가 어머니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았다, 그래서 빚진 자의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는 그냥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 빚진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종의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겸손한 감격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어떻게 나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가 종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감격과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에게 집중했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점만 말하던 모습에서,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섬김의 삶을 살려는 겸손의 자리로 사도 바울이 딱 옮겨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뭘 알게 되는가?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고그라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사도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을 전수받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으로 무엇을 전하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을 전수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자 사도로 임명받은 사건이자 복음을 전수받은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시면은 여기 저하고 세 가지 공부를 하실 때 늘 제자 얘기할 때 나오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이 바울의 이야기는 다메섹에서 자신의 경험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내용을 다 압축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했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예배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구나.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름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는, 이 사명을 깨닫고는 평생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만나면, 거짓 복음 말고 참된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은 구원자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 구원이 내가 태어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복이, 이 은혜의 복이 얼마나 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지 아는데 오는 그 감격이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 안에 일어난 이 변화를 근거로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거짓이다. 나를 보아라.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근거로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속초 교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복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복음을 받는데 참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겸손의 자리로 가고 하면서 결국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방인 지역에 구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복음을 믿고 참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복음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달려가느냐. 사도 바울의 유언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달려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라는 게 뭐냐면은 재물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제단에 쏟아붓는 걸 의미하거든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만났었던 그 참복음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다 부어드렸다, 온전히 부어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부어드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의 토굴 감방이고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빈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조금도 절망하거나 탄식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참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려고 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게 하셨고 자기가 그 참된 복음을 믿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를 한습을 통해서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는데 그 가르침은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복음이 아니고 참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복음은 뭐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의 시작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확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셨는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땅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분명합니다. 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완성이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한숨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한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한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한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